다시 한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를 취하라. 네. 외우는 분이 있나요? 아니, 저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오늘은 뭐 안 시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우는 차원으로요. 천천히 외우다시피 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영적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요, 지금 우리의 법적으로 일어난 어떤 진리를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진리 싸움이다. 나는 지금 죄에 대하여는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의 세력에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만 반응하는, 이게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한 존재, 신분, 너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붙잡아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를 지어다, 여기는 만큼 승리합니다. 다시 한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이렇게 나오도록 암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 2, 3, 4절입니다. 다음 주에는 5, 6, 7, 8절 강론할 것인데요. 하나님의 뜻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1, 2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할 예정입니다. 먼저 1, 2, 3,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여기까지입니다. 먼저 1, 2, 3, 4절 간단하게 강론하겠습니다. 1절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이 말은 주 예수의 심정으로 주 예수를 대신하여 부탁하고 간청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너희가 배웠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많이 가르쳤고 너희는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너희가 지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지금 너희가 그렇게 걷고 있다, 살고 있다, 잘했다, 참 고맙다. 그런데 이렇게 더합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이 원문에 보면은 좀 놀라움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넘치게 하라? 그것만 해도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하는 건데 거기다가 부사 하나를 말론이라고 하는 부사를 더합니다. 더욱 넘치게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지금 네가 걷고 있는데 그것을 풍성하게 넘칠 정도로. 2절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어떤 신앙 지침을 주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지시사항 명령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상태예요.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진리. 그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왜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데 더욱 넘치도록 추구하나? 우리가 주 예수의 명령으로 이것을 너에게 주었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어디로 가려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언급을 하는가?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이라는 이 환경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 만들어낸 무질서와 역기능으로 충만한 환경이에요. 그전에는 우리도 그 중에 있었고,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무질서와 하나님의 법을 떠난 어떤 환경에 내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저희들이 이 세상의 역기능에 대해서 그냥 피해자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역기능적인 어떤 상황을, 이 물줄기를 바꾸는데, 거룩하게 하는데 내가 소용되는 힘이 거룩한 힘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부분이 되어서 어둠을 더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진리의 틀로서 이 거대한 악이 확산되는 물줄기를 저지하고 정결하게 해야 되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화 가운데 일부가 되어서 그것을 더 어둡게 만드는 데 일조를 하는 가운데, 세상이 왜 이리 악해? 왜 세상이 이렇게 타락되었어요? 왜 불의가, 불법이 충만한가?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여기에 도움을, 간접적인 기여를 하면서 비난을 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그분의 뜻을 밝힙니다. 너희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 세상 정신에 오염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하게 오염된 영역이 무엇인가? 성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이 왜곡이 되면 강력한 파괴력을 그만큼 발휘합니다.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인데 그것이 왜곡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한 영혼을,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한 영혼을 어둠과 거짓의 지배 아래에 둘 수 있는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성적인 죄와 관련된 행보를 하게 될 때. 그래서 2절에는, 3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버린다는 말은 다가가지 않는 것, 거리를 두는 것, 접근을 멈추는 것. 음란이란 이 말, 헬라어 발음은, 여기는 소유격으로 발음이 되는데 포르네이아스 이렇게 됩니다. 주격은 포르네이아, 그냥 일반 명사로 할 때는 포르네이아, 소유격 뭐뭐 서이, 뭐뭐으로부터 이렇게 할 때는 포르네이아스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어떤 단어와 비슷하게 들리나요? 버르나바. 버르나바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성령의 기능과 목적에서 이탈한 어떤 형태, 왜곡된 형태의 성에 대한 탐닉, 이런 것입니다. 이 설교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들으면서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 그리고 부모인 여러분 자신까지 점검하면서 이 메시지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시대정신, 환경이란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이 정상적인 것처럼 탐닉하는 이 성의 왜곡에 대해서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룩이란 뜻입니다. 항공 모함은 뭐 하는 것이죠? 비행기를 나르는, 비행기 나르는 거대한 배니까, 군함이니까 엄청나게 길죠. 어떤 건 지금 가장 큰 항공모함은 600m가 넘는 게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600m가 넘어. 근데 2차 세계대전 때도 항공모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항공모함은 그 위에서 비행기가 내리고 또 비행기가 뜰 수 있도록 긴 수백 미터짜리 활주로가 있어요. 그리고 활주로 밑에 보면 이 방들이 있거든요. 이 방들이 수천 개의 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항공모함을 잠수함이 이 의뢰를 발사해가지고 공격을 해도 격침되지 않도록. 그래서 방마다 장치가 되어 있는데 이 방수 장치가 된 그 뭐라고 할까요? 컴파트먼트. 칸막이 방들이 수천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 의뢰를 맞아도 몇 군데 방만 물이 차고 그 이상은 번지지 않도록.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1940년에 4개의 항공모함이 격침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아무리 공습을 해도 격침되지 않는 항공모함 하나 만들자. 그래서 그때 당시 가장 거대한 항공모함 하나를 만듭니다. 그 이름이 시나노입니다. 니나노 아닙니다. 그때 가장 긴 265m짜리 하나를 만들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4년 이상에 걸쳐서 만든 이것을 만들면서 위에서 폭격해가지고는 이것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요, 활주로 있잖아요. 그 활주로. 그 갑판 쇠 두께를 30cm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입힙니다. 위에서 공습해가지고 갑판이 뚫리지가 않아요. 이게 4년 몇 개월 만에 만들어져서 1944년 11월 달에 처음으로 추락합니다. 미국 USS 알츠피쉬라는 이 잠수함이 이것을 레이더로 이렇게 감지합니다. 시속 한 20노트로 이게 빨리 접근해가지고 한 1km 몇백 메터 전방에서 6발의 의뢰를 발사해요. 4대가 명중합니다. 그리고 이 배는 가라앉습니다. 이유. 격자 시설. 각 방과 방 사이에 칸막이가 방수 처리되지 아니한 상태로 지어져 있었어요.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함장은 이것이 계속 어떠한 공격에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객침 불능의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8시간 이상을 더 항해를 합니다. 한 번도 비행기 실을 나르지 못하고 한 번도 나르는 비행기에 대해서 공격 한번 하지 못하고 가라앉습니다. 이 배는요. 제가 재미있어서 이걸 자료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에 뒤져봤더니 딱 한 장의 사진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한 장의 사진밖에. 근데 그 당시 가장 거대한 비행기인데 항공모함이었는데 물에 떠서 제 기능하지 못하고 거대한 그냥 고철 덩어리가 되어서 바다에 가라앉고 맙니다. 우리의 영혼은 거대한 무언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주실 정도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혼을 같이 하고 싶을 정도로 무언가가 거대한 것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싫어하고 증오하듯이 우리의 영혼 그 존재 자체를 파괴하고 없이 하려고 하는 침몰시키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마귀는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에게 화살을 던지듯이 직접 공격을 해서 파괴시키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단지 나의 영혼의 연약한 어떤 부분에 그곳을 집중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물이 들어오게 함으로써 침몰되어지는 것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는. 이 음란은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방식으로 성적인 무언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 가운데 있는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방수체계를 갖추지 아니하면 이것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내 친구들 다 하는데 그건 뭐? 심상하게 생각하는 가운데 내 영혼이 침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대한 침몰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크리스천의 삶으로서 힘이 없어지는 것을 먼저 경험합니다. 자,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요.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이렇게 했어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여기 아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역된 것입니다. 의역이라는 것은 직접 그 단어의 번역이 아니고 이런 뜻을 가지지 아니할까 해서 대체한 단어라는 거예요.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그의 스키오스를 취할 줄 알고 스키오스 이 말은 그릇 또는 기구라는 뜻입니다. vessel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 번역자들이 그의 도구, 기구가 무엇일까? 아내 아니겠는가? 그러니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쉬운 성경은 자기의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한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깨끗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부 생활을 하십시오. 공동 번역은 거룩하게 자기 아내의 몸을 대하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그 반면에 영어 번역본은 NRSV,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인가요? 이게는 Know how to control your own body. 너의 몸을 어떻게 절제하는지를 알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Skills. NLT, New Living Translation은 Control His Own Body. New King James Version은 Know How to Possess His Vessel. 이렇게 직역을 했고요. NIV도 Control His Own Body. 이렇게 했습니다. 왜 제가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는 이 개역개정 성경의 해석보다 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것이 쓰임이 있는 세 가지의 성경 구절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6절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때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할 때 아무나 스키오스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다니지 못하더라. 사도행전 10장 11절에는 욥바에서 기도하는 중 환상을 보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하늘이 열며 한 스키오스가 내려오는 걸 보니 뭐가 내려왔다고요? 그릇. 사도행전 27장 17절에는 로마를 향하던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 탔어요. 스르디스는 모래톱인데 그릴까 하여 스키오스를 내리고 연장을 내리고 있는데 항해 필요한 무게 나가는 장비들을 다 밖으로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스키오스를 대할 줄 알고라는 그 단위의 쓰임들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각자가 자기의 도구를 성기관을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기관을 제가 가지고 있는 존 드반 일러스트레이티드 바이블 커멘트리 백그라운드 커멘트리에는 여기에 male sex org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 생식기관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인데 음란한 왜곡된 성적인 행위 이 세상이 추구하는 쾌락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이것에 거리를 두라. 접근하지 마라. 다가가지 마라. 그리고 각각 너희 크리스천들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너의 것을 합당하게 대하는 지혜를 갖기 원한다. 이 세상에서는 이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합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아야 될 성경적 이와 관련된 그 진리 첫 번째는 이 성적인 욕망 이것은 하나님이 내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성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창조예요. 하나님이 그 기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식욕, 수면욕처럼 하나님이 성욕을 주셨어요. 목사님 진짜요? 전부 다 죄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왜곡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소유욕도 그렇고 명예욕도 그 자체적으로 나쁜 게 아닙니다. 소유욕 전부 다 틀린 줄 알았는데요. 아니에요.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존중해 주세요. 근데 그것을 무슨 수단으로, 무슨 이유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거나 지나치면 그것이 죄로 넘어가는 것이고 탐욕이 되는 것이에요. 명예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큰 명예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명예 욕이 보통 부정적으로 쓰여지고 죄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명예욕이 안 좋은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명예 자체는 하나님께서 추구하기를 원하는 무엇이에요? 첫 번째, 성적 욕망은 하나님이 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하나님의 선물이다. 1번. 그런데 타락한 일과 직면한 문제는 창조주가 정해놓으신 한계를 벗어나서 성적 욕망을 채우려 할 때 생겼다. 세 번째, 성적 욕망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욕이 죄를 일으키는 불편하다 해서 기능을 없애달라고 강구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예를 들어서 수면 욕망, 식, 먹고 사는 그런 욕망, 이거 제거해 달라고 해도 하나님 제거 안 해 주시거든요. 네 번째,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면 성적 욕망이 무엇이 문제인가? 아까 말씀드린 정해놓은 한계를 벗어나서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와 관련된 어떠한 지침을 주시는지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8장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규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방식을 존중하지 아니하면 큰 곤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18장 보십시오. 레위기 18장은 여러분이 이렇게 외워놓으면 좋겠습니다. 18금 3절 4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지금 너희들을 출애굽해 온 그 애굽에서 행해지는 이러한 승과 관련된 행위들 틀렸다. 나쁜 것이다. 지금 너희들을 인도하여서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텐데 그곳에 차지하고 있는 그런 족속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 그것도 본받지 말라. 사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이 그전에는 0.0001%의 사람들이 했는데 지금은 30%의 사람들이 이걸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전에는 극소수자였는데 지금은 소수자. 그러다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프랙티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어떠한 것에 벗어나는 그것은 아닙니다. 6절을 보십시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 7절부터 18절까지에는 자기의 살붙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이 하나하나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남자를 기준해서 명령을 줘요. 한 남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관계에 그가 어떤 인척 관계라든지 부부 관계라든지 형제 지간의 그 관계가 나오잖아요. 자기 아내, 아내의 형제 자매, 자기의 아들,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 이런 그 관계 가운데 이성과 관련된 어떤 존재들이 나타나죠. 이렇게 보면은 어머니, 계모, 누이, 손녀, 고모, 이모, 숙모, 형수, 며느리 제가 방금 나열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성감계하지 마라. 그들과 그것을 살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 이것은 나와 혈연관계에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 성이라는 것은요, 결혼한 부부 사이에만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심지어 내가 약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적인 관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제 이 혈연관계를 벗어난 명령을 주시는데 20절에 보면은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22절 좀 더 나아갑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명령들이 가나안 땅에는 이 불법이 죄가 만연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만연해지는 도상에 있습니다. 1%의 사람들이 할 때는 틀린 것이고 50%의 사람들이 할 때는 혹시 성경이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것 아닙니다. 이 세상에 99%의 사람들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맞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역겹다는 거예요.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서 서서 그것과 교집하지 말라. 이는 물란한 일입니다. 짐승과 교합하여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4월 21일 두 달도 안 된 날짜인데 덴마크 의회에서 동물 매춘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동물 매춘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4월 21일부로 동물 매춘하는 것을 금지시켰는데 동물을 사서 성관계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까지는 허용이 됐다가 수의사들이 보니까 동물들이 그 생식기간에 상해가지고 수의사에게 넘겨지고 17%가 이러한 성적인 교합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피켓팅을 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집니다. 그 전까지는요 행해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덴마크는 동물을 강제로 학대하지 않으면 성관계를 맺는 것은 합법이라고 봐줬다. 뿐만 아니라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2011년 이후 동물 매춘을 금지하면서 덴마크가 동물 매춘 관광 호황의 반사 이익을 누렸다. 덴마크에서 동물과 관계를 갖는 데 드는 비용은 500 내지 1000 크론에 약 9만원 내지 20만원이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생각보다 하나님의 법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접속해서 보는 이 세상 생각보다 많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하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과 관련된 그 스탠다드가 조금씩 낮춰져요. 세상 사람도 이렇게 하는구나. 다 하네. 세상이 이렇구나. 그래서 나도 조금 스탠다드를 낮춰도 괜찮겠지 뭐. 그래서 내 자신의 영적인 힘이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례를 위해서 크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강력하게 기도를 올려야 돼요. 보호를 하는 성적 역할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식대로 존중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통제력이 필요해요. 장작불이 난로, 쇠난로 안에 있으면 따뜻하게 하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장작불이 밖으로 나오면 위험해요. 커튼도 태우고 집을 태울 수도 있습니다. 위험해요. 그것을 안에 잘 가두어 놓는 그 지혜와 통제력이 필요합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요, 부부 가운데에서 잘 지혜롭게 통제되고 실행될 때 엄청난 건설적인 힘을 갖다줍니다.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세상이라는 철학이 들어오도록 허용하면은 큰일이 납니다. 제가 이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은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 해군에서 사역하던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제 배가 정박하면 해군들이 내려서 그분이 사역하는 도시의 그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배 타고 이렇게 출항하고 했는데 어느 날 거듭난 크리스찬임을 고백하는 어떤 해군 장교가 그 채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목사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2주 후에 약혼녀가 이쪽 정박한 배에 있는 곳으로 방문한답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 목사님이 그렇다면 그 약혼녀가 머무를 장소가 없으면 우리 집에 계셔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가 감사하지만 제 약혼녀는 저와 함께 배 BOQ룸에서 지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 텐데 BOQ라는 곳이 독신자 장교 숙소거든요. 그런데 배 군함에는 그 BOQ가 그 침대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군에 군생활을 했던 이 목사님이 이 약혼녀와 이 성관계를 맺는다는 뜻이구나라고 알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그 배에 방문해서 그 형제인 장교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적인 질문을 하나 해도 되느냐. 약혼녀가 방문할 때 한방에서 잔다고 했는데 그것은 성관계를 가진다는 의미냐. 그랬더니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요. 우리는 항상 그래왔어요. 이 목사님이 마음에 그 답답함을 느끼면서 에베소서 5장 3절을 펴면서 성경을 그 앞에 내보이면서 좀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리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 음행이란 말이 우리가 오늘 보았던 그 단어 포르네이아이고요. 영어로는 fornication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독신 장교가 이것을 큰 소리 내서 읽고 난 다음에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So what?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요. 지금 여기 방에 혹시 사진이 있느냐? 사진이 있대요. 그래서 웹스터 딕셔너리를 가져와가지고 fornication을 찾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읽어보게 합니다. 그게 정의가 sexual intercourse between two persons not married to each other. 결혼하지 않는 두 사람 간에 가지는 성적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에베소서 5장 3절을 읽게 하고 그리고 이 목사님은 조용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진리가 그의 마음을 관통해 주시도록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장교는 성경을 한번 읽고 웹스터 딕셔너리의 정의를 한번 읽고 그것을 세 번 반복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을 향해서 눈을 들었는데 눈에 눈물이 가득한 채 목이 갈라진 소리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도 이것이 죄가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는 이제까지 많은 여자들이랑 성관계를 가졌는데 대학 다닐 때 내가 여자애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기독교 동아리 리더들이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죄라고 지적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거룩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오클랜드에 있는 대학들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콘돔을 나눠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최근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그리고 프라이머리 스쿨에서 어떠한 성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동성연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로 교육한다는 것을 들었어요. 곧 여러분의 아이들이 유치원 졸업하고 조금 있다가 학교에 들어갈 텐데 그들에게 배우게 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문화적인 보이지 않는 압박들, 우리 자녀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때마다 겪어야 되는 어떤 선택적인 고통들, 거룩은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5절부터 8절까지 다루면서 로마서 6장 11절에 있는 그런 구체적으로 어떻게 죄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진리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까요? 찬양팀 나오십시오.